단 한 시간만 멈춰도 수십억 원이 막 허공으로 증발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려 3억 8천만 달러짜리죠.
와, 진짜 1시간에 수십억이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기계를 고쳐야 하는 20대 엔지니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막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방진복을 입고 말이죠.
어휴, 게다가 경고 알람이 울린 지 30분 안에 무조건 클린룸으로 뛰어들어가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법이라고 부르는 AI 혁명이나 엔비디아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사실 이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계와 끝없는 노동의 세계가 숨어 있거든요.
네, 진짜 백조가 물 밑에서 미친 듯이 발차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AI 붐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마법, 즉 반도체 장비 산업과 그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장비 엔지니어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통 AMAT라고 부르죠. 이 AMAT 코리아의 장비 엔지니어 직무 및 산업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AMAT 코리아 자료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반도체 기계의 스펙을 쫙 나열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에요. 이 자료는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다루는 글로벌 거대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고요.
아, 비즈니스적인 측면도요?
네, 그리고 24시간 내내 윙윙거리는 클린룸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치열한 현실을 담은 약간 생존기 같은 거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거대한 산업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죠. 요즘 반도체 장비 산업 막 말 그대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 판이 도대체 얼마나 커진 건가요?
그 규모를 수치로 보시면 확 체감이 되실 겁니다. 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전체 매출이 2027년에는 사상 최초로 1,56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1,560억 달러요? 와, 단위가 진짜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WFE, 즉 전공정 장비 시장의 성장이에요.
전공정이면 그 웨이퍼 위에 그림 그리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동그랗고 밋밋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도시를 건설하는 네. 반도체 제조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거든요. 이 WFE 시장만 2027년에 1,352억 달러 규모로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와, 전공정 장비에만 1,352억 달러라니?
네, 지금 AI 반도체를 위한 2나노미터 공정이나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막 폭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겁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진짜 그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유명한 곡괭이와 삽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아, 그렇죠. 금 캐는 사람보다 삽 파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네. 금맥 찾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해도 그 사람들한테 텐트 팔고 삽 판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긁어 모았잖아요.
맞습니다. 비즈니스의 진리죠.
근데 지금 이 반도체라는 금광에서 파는 삽은 한 자루에 막 수백만 달러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하이나의 EUV 같은 노광 장비는 무려 3억 8천만 달러짜리라는 게 다르네요. 완전 초호화 곡괭이 아닙니까?
초호화 곡괭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뭔데요?
그 초호화 곡괭이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가 전 세계에 딱 5명뿐이라는 겁니다.
아, 과점 시장이군요.
네, 완전히 장악됐죠. 현재 글로벌 장비 시장은 AMAT,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KLA라는 탑5 기업이 다 잡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나요?
불가능하죠. 다른 회사가 갑자기 나도 삽 한번 만들어볼래 하고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자 단위의 공정을 제어하는 장비잖아요. 이거 하나 설계하고 검증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가 들어가거든요.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런 압도적인 기술 장벽이랑 자본 집약적인 특성 덕분에 이 장비사들은 고객사인 반도체 제조사들을 성대로 엄청난 협상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20에서 35%라는 진짜 제조업에서는 경이로운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강력한 구조적 혜자를 갖추게 된 거죠.
와, 영업이익률 35%요?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가격표 보고 막 혀를 내두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안 사면 칩을 못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런 무적의 장비사들에게도 엄청 골치 아픈 변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 네. 그 부분 진짜 중요하죠.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가 기업 매출에 아주 묵직하게 타격을 주고 있던데요.
네,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지정학적 이슈가 거의 뭐 진도 8.0의 지진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9월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BIS 어필리에이트 룰이라는 대중국 수출 규제가 발효됐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말해서 미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중국 본토로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우회 경로까지 싹 다 차단해버린 조치예요.
아, 틈새까지 다 막아버렸군요.
맞아요. 이 규제 때문에 AMAT은 당장 2026 회계연도 매출에서 약 6억 달러, 최대 7.1억 달러의 타격을 입을 거라고 공식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세상에, 7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날아간 거네요?
네, 과거에 AMA 전체 매출의 40% 가까이를 중국 시장이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단숨에 25%대까지 주저앉은 거죠.
진짜 뼈 아프겠는데요?
물론 AMA 측은 중국 외에 다른 글로벌 시장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이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하긴 합니다.
네,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저희는 어떤 정치적 득실이나 국가 간의 옳고 그름을 편들려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철저히 팩트 기단으로요.
네, 정책 담당자의 서명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거. 그 압도적인 비즈니스적 리스크의 작동 방식, 그 자체를 보자는 거죠.
정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변수니까요.
그야말로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수천억 원짜리 기계들의 이동 경로를 통제하고 있는 셈이군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체스판에서 점유율 19%로 전체 장비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MAT로 시선을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네, 1위 기업이죠.
도대체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무기가 뭐길래 1위를 하는 건가요? 제가 아까 자료에서 무슨 PVD, CVD, ALD 같은 외계어 약자들을 봤거든요.
아, 그 약자들 복잡하죠.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웨이퍼 위에 회로를 만들려면 아주 미세한 물질을 덮고 깎아내고 또 평평하게 다듬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합니다.
덮고 깎고 다듬고.
네, 거기서 CVD는 원자 단위로 아주 얇고 균일하게 막을 입히는 공정이에요. 일종의 나노 단위 스프레이 페인트 칠이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오, 스프레이 페인트 칠. 이해가 팍 되네요.
그리고 식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조각칼로 파내는 거고요. CMP라는 건 아주 미세한 사포로 표면을 완벽하게 평평하게 갈아내는 작업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AMAT의 진정한 무기는 이 장비들을 따로따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7개 이상의 서로 다른 공정 장비들을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안에 다 때려놓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합 물질 솔루션, 즉 IMS라고 부르죠.
여러 공정을 하나로 합쳤다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무기인 건가요?
웨이퍼가 외부 공기에 노출되는 순간 바로 오염될 위험이 생기거든요. 먼지 하나만 붙어도 칩이 망가지니까요.
아, 클린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AMAT의 IMS 플랫폼을 쓰면 그 거대한 진공 챔버 안에서 웨이퍼를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막을 입히고 깎고 다듬는 연속 공정을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 진공 챔버 안에서 다 끝낸다고요?
네, 일종의 진공 상태의 원자 단위 자동 세차장을 쭉 통과하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되면 오염도 줄고 전체 시간도 단축되고 최종적으로 반도체 수율이 극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첨단 반도체 공정의 절대적인 게이트키퍼는 그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노광 장비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아, 그렇죠. EUV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3억 8천만 달러짜리 붓이 없으면 애초에 그 미세한 회로 밑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ASML이 1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밑그림을 그리는 게이트키퍼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막을 입히는 AMAT가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와, 이 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노광 장비가 밑그림을 그리는 필수 관문인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랑 2나노미터 공정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왜 AMAT가 1위인지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단순히 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요즘 반도체는 막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린다던 그 얘기랑 관련이 있나요?
정확합니다. HBM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DRAM 칩을 그냥 옆으로 쫙 늘어놓는 게 아니라 8단, 12단으로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야 하거든요.
네, 수직으로요.
근데 이 칩들을 쌓으려면 위아래를 연결하는 수만 개의 미세한 엘리베이터 통로, 즉 TSV라는 구멍을 뚫어야 해요. 구멍을 뚫고 거기에 절연막을 바르고 구리로 채워넣고 다시 평평하게 갈아내고.
와,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이 과정 때문에 HBM은 일반 DRAM보다 공정 단계가 무려 30%에서 50%나 더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밑그림을 그리는 EUV 붓질은 한 번으로 끝날지 몰라도 그 위에 층을 계속 쌓기 위해서 막을 입히고 깎아내는 AMAT의 장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아, 밑그림은 한 번만 싹 그리면 되지만 12층짜리 건물을 올리려면 시멘트 바르고 철근 넣는 작업은 12번을 반복해야 하니까 건축 자재 장비를 파는 AMAT의 매출이 폭발할 수밖에 없군요.
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AMAT가 한국에서만큼은 인재를 막 싹쓸이하듯 채용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건축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AMAT 본사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이유로 글로벌 인력의 4%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4%면 꽤 큰 규모인데.
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완전히 예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HBM이랑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동시에 미친 듯이 지어올리고 있는 메가 고객사 두 곳이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 평택 화성 템파스랑 SK하이닉스 이천 청주 공장이기 때문이죠.
완전 핵심 기지네요.
AMAT 입장에서 한국은 진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장비가 셋업될수록 그 장비들을 계속 유지보수하고 부품을 갈아끼우는 AGS, 즉 서비스 부문의 매출도 동반해서 폭발하거든요.
아, 기계 팔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당연하죠. 실제로 AMAT의 서비스 매출에서 한국과 대만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이 이걸 완벽하게 증명해줍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기계들이 윙윙 돌아가는 한국의 클린룸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수천억 원짜리 장비들이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진 않을 테니까요.
그럼요. 사람이 다 해야죠.
고객사 현장에 파견돼서 이 장비들을 직접 책임지는 장비 엔지니어, 즉 C들의 일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C들의 일상은 진짜 이 수천억 원짜리 금속 덩어리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른바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생로병사요. 기계의 생로병사.
네. 보고서에 나오는 사이클을 현장 언어로 풀어보면 이래요. 먼저 나무 상자에 담겨온 수백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셋업 과정이 있습니다.
아, 조립부터 직접 하는군요. 약간 이케아 가구 조립하듯이.
하하, 이케아 가구 같지만 단 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조립이죠. 그리고 장비가 가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숨막히는 양산 지원 체제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엔진오일 갈듯이 한 달에 한 번씩 핵심 부품 교체하는 정기 PM 작업을 하고요. 나중에 수명이 다한 장비를 해체하는 것까지 전부 이분들 몫입니다.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은 단순한 기계 수리공이 아니네요. 중환자실에서 수백억 원짜리 환자를 살려내는 거의 뭐 응급실 의사 같은데요?
진짜 딱 응급실 의사입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병원 행정팀이랑 환자 가족들이 옆에서 분초를 다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해요.
헉, 옆에서 계속 재촉하는군요.
이분들이 매일같이 짓눌려 있는 그 압박감의 실체는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장비 가동률을 뜻하는 업타임을 무려 95%에서 98%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98%요? 그럼 100시간 중에 멈춰있는 시간이 2시간 남짓이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만약 기계가 멈추면 평균 수리 시간인 MTTR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당장 살려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방진복이랑 고글을 풀착장하고 유해가스랑 고전압이 흐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해내야 하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진짜 1분 1초가 다 돈이니까요. 이른바 SLA라고 부르는 서비스 계약 조건이 엄청 빡빡하겠군요.
상상을 초월하죠.
저 아까 보고서에서 알람이 울리면 30분 내로 클린룸에 출동해야 한다는 대목이 읽고는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발목다가도 뛰어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고된 노동보다
엔지니어들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따로 있다면서요. 그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구조적인 딜레마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CA분들이 물리적인 피로보다 심리적 압박감을 훨씬 더 크게 호소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중보고, 듀얼 리포팅 체계 때문이에요.
이중보고요?
한국의 CA는 인사고과를 쥐고 있는 한국 라인 매니저가 있고 또 기술적 방향을 통제하는 미국 본사의 글로벌 BU 매니저가 있거든요. 이 두 명의 상사를 동시에 모셔야 합니다.
와, 시어머니가 두 명인 거네요. 이건 너무 가혹한데요.
근데 더 미치는 건 그 두 시어머니가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매니저는 당장 눈앞에서 불호령을 내리는 고객사 라인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멈췄으니까요.
그러니까 규정이고 뭐고 당장 돌아가게 만들어. 이게 목표죠. 반면에 미국 본사 매니저는 절차대로 데이터 다 수집하고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에 딱 맞춰서 수리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 한쪽은 빨리빨리를 외치고 다른 한쪽은 매뉴얼을 외치고?
맞아요. 이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한가운데에서 완전 샌드위치가 돼서 고객사의 그 엄청난 항의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동시에 본사를 설득해 솔루션을 끌어내는 거. 이것이 CE가 겪는 진짜 고통이자 또 동시에 가장 고도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와, 한국 고객사의 무중단 운영 압박이랑 본사의 깐깐한 프로세스 사이에서 무슨 외교관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거군요. 진짜 멘탈이 남아나지 않겠는데요?
멘탈 관리가 필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인재가 이런 압력 속 같은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걸까요? A마트 조직 문화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Make Possible이라고 하던데 인재상을 보니까 특정 전공만 고집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뽑더라고요. 기계, 전자, 화공, 심지어 물리학까지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MS 챔버 같은 최첨단 장비는 그 자체로 인류 융합 기술의 끝판왕이거든요.
융합 기술이요?
네. 내부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기계식 펌프의 원리도 알아야 하니까 기계 공학이 필요하고요. 웨이퍼의 막을 형성하는 플라즈마 화학 반응도 이해해야 하니까 화학이나 물리학 지식이 필요하죠.
아, 한두 개가 아니네요.
게다가 수천 개의 센서에서 막 쏟아지는 로그 데이터를 분석할 줄도 알아야 하니까 소프트웨어나 전자 지식도 필수입니다. 어느 한 분야의 천재라도 다른 분야를 모르면 기계를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아하, 그래서 다양한 전공자를 뽑아서 서로의 빈틈을 메우게 하는군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강도 높은 글로벌 트레이닝으로 융합형 인재를 거의 뭐 강제로 빚어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기술적인 융합이나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건 100%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채용 공고를 보면 토익 750점 이상 아니면 오픽의 IM2 같은 영어 성적이 아주 필수적인 작용 요건으로 딱 박혀 있더라고요.
아, 영어 성적이요?
아니, 현장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기계랑 씨름하고 소통할 사람들은 다 한국 고객사 엔지니어들일 텐데 영어가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가요?
그거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의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영어 성적이라고 하면 앉아서 우아하게 비즈니스 이메일 쓰거나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클린룸 안에서의 영어는 그저 이력서용 스펙이 아니라 철저한 생존 도구입니다. 아까 제가 30분 안에 출동해야 한다고 했죠?
네네.
새벽 2시에 기계가 뻗었는데 한국 매뉴얼에도 없고 누구도 본 적 없는 완전 귀괴한 에러 코드가 떴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본사여 SOS를 쳐야죠.
맞습니다. 미국 산타클라라 본사나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는 제품 R&D팀에 즉각 상황을 에스컬레이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메일에다가 그냥 기계가 멈췄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쓸 순 없잖아요.
아, 구체적인 데이터를 줘야 하니까.
그렇죠. 수많은 센서의 로그 데이터, 장비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SPC 차트의 파동을 쫙 분석해서 우리가 이런 가설로 A와 B 조치를 취했는데 실패했다. 플라즈마의 이 수치가 이상하니까 너희가 이 부분의 소스 코드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영문 리포트를 써서 보내야 합니다.
아, 세상에. 그 다급한 상황에서 그 모든 기술적 논증을 영어로 해내야 한다는 거군요.
게다가 심지어 사안이 중대하면 자고 있는 본사 엔지니어들을 깨워서 실시간 컨퍼런스콜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영어로 그들을 압박해서 당장 솔루션을 내놓도록 리드해야 합니다.
와, 영어를 못하면 아예 해결 자체가 안 되겠네요.
영어를 못하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동아줄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한국 현장의 그 치열한 빨리빨리 트러블슈팅 감각에 글로벌 R&D팀을 움직이는 논리적인 영어 소통 능력이 결합될 때 이분들은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하이브리드 엔지니어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게 되는 거군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AI 혁명이라고 뭉뚱그려 불렀던 그 거대한 변화의 진짜 심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깊숙한 곳까지 봤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스마트폰, 출퇴근길에 타는 전기차, 매일 아침 뉴스를 요약해주는 AI 서비스, 이 모든 혁신은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책상 위에서 그려낸 도면만으로 완성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남들이 다 잠든 새벽 3시, 그 숨막히는 방진복을 입고 지구 반대편 본사와 영어로 고함을 쳐가며 원자 단위로 제어되는 거대한 챔보의 수율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장비 엔지니어들, 이분들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짜 마법은 무대 위가 아니라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는 클린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주 명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아무리 기술이 고도화되어도 그 수천억 원짜리 혁신의 기계들이 현실 세계에서 단 1나노미터의 오차 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건 결국 인간의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글로벌 협업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하이나 EUV나 2나노미터 공정의 장비들은 이미 우주선보다 복잡한 극한의 영역,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 인류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관연 인간 엔지니어의 오감과 경험만으로 이 극단적인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쩌면 언젠가는 초고대 AI를 훈련시킬 칩을 만드는 이 장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 스스로가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지능을 가진 AI의 실시간 진단과 지시에 따라 손발만 움직이는 일종의 물리적 아바타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와, 기계가 기계를 고치기 위해 인간의 몸을 빌리는 거네요.
네, 그 기묘한 순환의 고리 말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움직이는 이 엄청난 기술의 최전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치열한 사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숨겨진 세상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깊이 있는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